오늘 욥기 31장 24절로 4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혈을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무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이 31장은 아시는 대로 이렇게 마지막 항소 이유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모두 그 제목이 11가지 제목들이 나와요. 그중에 어제 6가지인가를 다루고 오늘 또 이렇게 나머지를 다루는데, 본인이 이런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무죄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금방 읽으셨지만 나는 고소장을 누가 내면서 차라리 좋겠다. 그 고소장에 고소 이유를 쓴 것들이 다 무죄로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누가 나를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두려울 바가 없다고 하는 욥의 그런 결백에 대한 마지막 주장 부분이에요. 오늘 그 얘기 가운데 첫째는 저희가 재물에 대한 태도를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했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그는 그렇게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의 욥처럼 부를 많이 가진 사람이 없었지만 그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거나 재물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그가 부를 쌓은 것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소망을 금에다 두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소망이라는 단어, 이거 원어를 보면 여기 어리석음이라는 단어가 같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뜻을 가진 단어를 굳이 이렇게 택한 이유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해봐야 누가 귀담아 듣겠습니까만은, 이 재물, 돈, 뭐 은금 이런 데다가 자기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또 들어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소출이 자꾸 많아지고 재산이 늘어나니까 뭐 창고를 더 늘려짓고 어떻게 보면 금고를 더 늘렸다고 할 때, 뭐 하나님께서 야, 근데 너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데려가면은 그 네가 쌓은 것들이 도대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므로, 재물을 쌓는 행위,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재물에 그렇게 미련을 두는 행위를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죠. 잠언을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잠언 23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물, 잠언 23장 5절을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기 보십시오. 허무한 것, 그 이 재물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세상은 재물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재물은 허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재물이 뭐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재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재물 그 자체가 내게 무슨 꿈이 되고 소망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보면 요새 뭐 1억 만들기, 뭐 단숨에 뭐 이렇게 뭐 100억을 버는 법, 이런 것들을 하면 뭐 강좌를 열면 수백 명, 수천 명이 순식간에 들어온다 그래요. 뭐 주식 투자해서 뭐 일찍 대박 내기 이런 거 하면, 뭐 그런데 그런 거를 그렇게 좋아들 하고 하지만은 정령이 그런 것들은 날아가는 것들이다. 허망한 것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돈 이렇게 뭐 특별히 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 말로를 맞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자살로 끝을 내는지 그 통계를 보면 다 그런 얘기가 다 이렇게 헛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그래도 어쨌건 뭐 그런 거라도 누가 죽어도 뭐 그런, 나는 죽어도 돈 빼랑 맞아 죽고 싶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대는데 그렇게 아직까지도 이 돈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자기는 돈 때문에 혹은 돈을 소망으로 돈을 축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0절에도 그래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재물이 늘면 마음이 어떻게 그게 안 가겠습니까? 늘린 것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것인가 마음이 가게 되고 늘린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또 마음이 가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여기 뭐 한번 예배 오신 분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요. 돈 버는 게 차라리 쉽습니다. 돈 버는 시스템은 완성을 했는데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지금 과제는 돈을 버는 데 있지 않고 돈을 어떻게 쓰는 법을 이걸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참 지혜로운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돈이 이렇게 나가는 걸 잘 흘러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그 돈에 묶이거나 돈에 짓눌리거나 돈에 갇혀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껏 돈을 소유한다고 하지만 돈이 나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그게 또 소망이 되고 그게 또 목표가 되고 그게 또 삶의 새로운 의미가 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고 마는 것이죠. 어쨌건 욥은 나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26절 7절 8절이에요. 시작.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월성신을 숭배했는지 몰라요. 일월성신. 그 뭐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을 그냥 끊임없이 우상 숭배 대상으로 삼았거든요. 사실 저는 뭐 47살에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그전에는 제가 뭐 저도 아침 새벽에 매일 출근할 때 제가 달을 보고 별을 보고 기도했던 기억이 많아요. 오늘 하루도 참 지켜달라고 이름 모를 신에게 기도하듯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고 그 무슨 뭐 달과 별을 보면서도 또 소원을 아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보편적인 어떤 이 뭐 원시 종교로 들어가면 토테미즘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자연에 있는 자연을 대상으로 한 그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뭐 성황당이나 이게 다 뭡니까? 동네 느티나무가 됐건 무슨 뭐 그 앞에다 다 돌로 다 돌무덤을 쌓아놓고 거기다 절하고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할 때도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췄다면 그게 보니까 그 당시에 슬며시 이렇게 손에 입맞춘 이게 우상 숭배를 드러내는 부지중의 행동들이에요. 해와 달에 입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입을 맞추는 이런 행위들로 그걸 숭배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게 그런 습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짓을 했으면 난 재판에 회부돼도 좋다. 내가 마음으로라도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삼았다면. 그래서 이 입맞춘다는 표현을 보니까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가 열왕기상에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면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예? 그 사람들이 7천 명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 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릎만 꿇지 않았던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장 18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입맞추지 않대. 그러면 입맞추다는 이 뜻이 뭐겠어요? 가서 바알한테 키스를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되게 이런 행동들로 자기 손에 입을 맞춤으로 그런 그 숭배나 경배의 제스처를 취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뭐죠? 뭐 실제로 또 이렇게 뭐 입 맞추지 조그만 뭐 드라빔 같은 거야. 거기다 입을 맞추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신전에 들어가서 신상에다가 입을 맞추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랬지만은 욥은 그렇게 우상 숭배와도 거리가 멀었다. 다음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했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아니하였노라. 그는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신약대로 사는 거예요. 신약시대 사람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면 원수를 미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뭐 주는 게 없어도 미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원수도 미워하지 않는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나이 되니까 좋은 게 있어요. 이제 미워할 힘이 없더라고요. 그게 참 감사해요. 그리고 옛날에 미워했던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얼마나 복입니까?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왜 미워하고 사는 거죠? 나중에 기억도 못할 사람을. 젊어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지혜롭게 깨닫는다면 사는 게 얼마나 좀 이렇게 자유롭겠습니까? 홀가분하겠습니까? 아니 뭐 좀 미운 짓을 해도 뭐. 나중에 너는 이름도 내가 모를 놈이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뭐. 예, 31절, 32절이에요, 시작.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아, 이건 뭐,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나그네들이나 손님들에게 굉장히 후대하던 문화적인 관습들인데 이런 것들도 자기는 충실하게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욥의 집 대문은 항상 열려있는 대문처럼 누구나 들어와서 쉴 수 있는 마치 그런 공공보호시설과도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집을 개방했다는 거예요. 아, 참. 우리 그 이번에 소천하신 조창원 선교사님이 그 집을 그렇게 뭐 진짜 실제로 은혜 받고 나서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데려와서 자고 말이죠. 선교사님들 오면 선교관처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열었다고 그래요. 그 바람에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이렇게 참 괴로웠던지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만 그냥 그냥 있는 대로 다 퍼주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요새 실제로 그렇게 살면 오히려 오해를 받거나 오히려 정말 주변에 피해를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손양은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그 두 아들 동인이 동시지를 죽인 그 사람을 아들로 삼는 바람에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사람은 사실 그때 딸임이라고 하는 간정을 본인이 나는 아버지가 그 뭐 용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 입양까지 해서 온 가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할 것까지는 뭐가 있나. 그래서 그야말로 뭐 그 따님이 너무너무 이게 정신적인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어떻게 그 오빠들을 죽인 친오빠들을 죽인 사람을 또 오빠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게 아버지는 사랑을 실천한다고 했지만 정작 그 딸이나 가족들은 정말 너무 괴로워했던 그런 간증을 듣고 그럴 수 있겠다. 그냥 예,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한 번 더 이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참 훌륭한 분들 얘기를 참 많이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아침에 전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게 내가 선행을 베풀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선행을 절제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깊은 이 지혜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걸 보면 참 진짜 참 머리가 숙여지는 분들이에요. 내가 막 그냥 막 베풀고 싶은데 주위에 베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도 넉넉히 베풀 수 없는 사람까지도 고려해서 그렇게 이 베푸는 걸 이렇게 조절, 절제하는 거예요. 베푸는 마음을 참 성령 충만해도 저렇게 충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그는 그 시대에 관행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 잘 베풀고. 33절 34절이에요.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그는 뭐 죄악을 지을 일도 없었겠지만 그러나 서로 그런 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면 숨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조금씩 숨기지 않습니까? 뭘 숨겨도 숨기니까 우리가 뭐 핸드폰을 누가 보면 화들짝 놀래가지고 핸드폰 뺏어가고 핸드폰 때문에 싸우는 부부가 그렇게 많다며. 아니요, 부부지간에 핸드폰은 다 공개해야 합니다. 뭐 못 볼 거 있으면 아예 하지 말든지. 뭐 남편이 아내의 핸드폰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 볼 수 있는 게 있는 거지. 그걸 왜 서로 못 보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부부지간에도 무슨 비밀이 그렇게 있는지 말이죠. 그런데 뭐 욥은 그렇게 비밀로 둘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살면 사람한테 눈치 볼 일 없죠. 네.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대문 밖에 나가는 게 두렵거나 뭐 잠잠하고 이렇게 뭐 있을 일이 없다는 것이죠. 수치가 두렵지 않은 삶. 수치가 내가 서로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잘못한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참 이 인물이 큰 인물들이 보면은 잘못을 잘 시인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그냥 인사치레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정말 내가 미안하다 사과할 줄 아는 거 아니에요. 그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참 그 이스라엘 땅을 방문해서 가서 무릎을 꿇고 서양 사람들 무릎 잘 안 꿇잖아요. 거기 가서 참 나치 정권이 저지른 건 잘못이지만은 그 총리가 가서 거기 가서 그렇게 지금 뭐 지난 지가 얼마입니까?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거 물론 공인으로서 뭐 해야 할 일이겠지만 그런 거라든지 우리가 이게 참 이렇게 사과할 줄 아는 것 진심을 담아서 용서를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관계를 건강하게 회복하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자, 35절 36절 7절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으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제발 고소장 쓰기만 해라. 좀 써서 좀 하나님한테 고소장 내봐라. 그럼 내가 무죄가 밝혀질 텐데. 그래서 내가 고소장 쓰면 내가 아주 서명을 해서 그야말로 그것들마저도 나의 무죄 결백을 증명하는 자료가 차라리 되었으면 되었지 내 죄를 밝히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그때는 이게 밭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거 능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 두 사람이 이렇게 약속을 하더라도 하늘과 땝이 증인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았건 내가 내 자신보다도 내 삶을 쭉 지켜본 땅이나 하늘이 더 나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땅도 나를 뭐 이렇게 어떻게 할 게 없다는 거죠. 내가 무슨 뭐 돈을 내지 않고 누구 걸 뭐 먹었다든지 내가 어떤 소유주의 생명을 무슨 아합 왕처럼 그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난다고 포도원 뺏겠다고 나봇을 죽이거나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한번 읽고 정리해 봅시다. 시작.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무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거치니라. 그런 일 했다면 밀 뿌렸지만 밀이 안 나고 가시나무가 날 것이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생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뿌리면 악의 씨앗 뿌린 대로 악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선을 뿌리면 선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말이 그쳤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뿌린 선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까닭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와 은혜와 선택과 결정에 따른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모든 선행들이 구원을 위한 행동이라면 아무것도 구원의 보탬이 될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감격하고 날마다 기쁨에 겨워서 이런 일을 한다면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겠죠. 근데 이런 일을 하고 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오히려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해야지 주인한테 칭찬받을 걸 기대하지는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칭찬하실 거예요. 그러나 칭찬을 목적으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칭찬이 삶에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이렇게 뒤섞이게 하지 말라는 거란 말이죠.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걸로 이제 욥의 말이 그친이라는 여러분, 말이 그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어떤 넋두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도 할 수 있어요. 사람한테는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말이든지 하는 그동안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주시지만은 그 말에 일일이 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간과 절대로 논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들어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말이 그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답을 잘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 그칠 때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경청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이 그칠 때까지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놀랍게도 그 사람이 뭘 해서 신뢰하는 게 아니라 말을 끝까지 가로막지 않고 들어주었다는 점 때문에 그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고 그야말로 그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말이 그칠 때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께서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 기도가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법은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예스를 하든 노를 하건 아니면 잠잠히 침묵하시건 이미 응답하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 있는 것 자체,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 것 자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요청에 응답하셨다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겠지만 우리가 그분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이미 우리가 찾은 것을 찾았고 구한 것을 다 얻었고 문을 두드린 것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분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문을 열지 않고 정반대편 문을 열어놓으셨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전혀 구하지 않은 뜻밖의 것을 주실지라도 그분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욥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본인이 가졌던 것보다 배나 많은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40년이나 더 사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가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드디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고 믿음으로 깨닫기 시작을 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미 응답받으셨기 때문에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지 않아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것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없고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그분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주님께서는 잠잠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허락하실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뭡니까? 오늘 이런 욥이 자기 주장과 변명을 이렇게 하듯 늘어놨지만은 이런 올바른 관계는 욥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의로 하나도 지금 본인이 의로워서 이런 일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지금 깜빡 놓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가 뭐 가난한 사람이건 뭐 나그네건 누구건 온전한 관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는 말은 곧 그가 구원받은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가능했다는 뜻이지, 그가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가 장차 구원받을 자라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구원받은 삶을 살지언정 그에게 닥치는 불행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이 코로나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무슨 뭐 4천 명을 넘어 내몬에 하는데 또 무슨 뭐 비상 멈춤을 하고 뭘 또 하겠죠.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또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또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나, 우리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선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말이 오더라도 그 선을 위한 종말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 이유도 그분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욥기를 여기서 잠깐 멈출 텐데, 다시 뭐 뒤에는 조금 다른 책을 보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욥의 말이 그치듯 우리의 말이 그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제 말 다 했습니다. 이제는 잠잠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겠습니다. 단 한마디도 좋사오니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족합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평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지만, 사실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수많은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는 왜 제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십니까? 왜 제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왜 까닭 없이 저입니까? 왜 저한테 이런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던 것을 기억한다면, 주님, 어려움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느냐고 묻는 버릇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왜 주셨냐고 말하지 않다가 거두어 갔을 때는 왜 거두어 갔냐고 묻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재물이라는 헛된 것들 때문에 그 어리석음을 두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있게 하시고 늘 주 앞에서 분별하는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내고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침묵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고 완성되었기에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그 걸음 뚜벅뚜벅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길은 무엇이며, 오늘 욥처럼 모든 것을 자기의 의로움을 다 토설하고 나서라도 그 말이 그치고 이제 잠잠해졌듯 우리 또한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질문과 탄식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토설하고 이제 말이 그치고 주님 앞에 잠잠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